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씨가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로써 북한에는 케네스 배 씨와 매튜 토드 밀러 씨 그리고 김정욱 선교사가 남아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미국인 제프리 파울 씨의 석방과 관련해서 북한에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오늘 뉴스 듣기 세상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2일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 회의가 나흘간 열렸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에볼라 감염 환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괴한의 총격으로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입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 국방당국은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46차 미한 안보협의회를 열고 전시작전 통제권과 관련된 15개 항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시작전 통제권은 어떤 권한인지 그리고 미한 두 나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 같은 합의에 이르렀는지 그 과정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전시작전 통제권은 줄여서 전작권인데요.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군사작전 수행을 총지휘할 수 있는 권한으로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당초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합의했었습니다. 그간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두 나라는 지난 2007년 한국의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을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하자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계속되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고 이번에 이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시기는 언제입니까?
네, 전작권 전환 시점은 구체적으로 특정 일자를 확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한국군이 적의 실질적인 공격 위협을 타격할 수 있는 이른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가 완성되는 시기인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작권 전환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배경이 뭔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양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협상 막판에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해서 공동성명에 명시하는 것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수시로 급변해서 거의 널뛰기 수준으로 예측이 불가능하고 한국군의 대북 억제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여건에서 전환 시기를 특정하더라도 그 시기를 다시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은 많은 국민이 전작권을 군사주권으로 인식하는 이상 목표 연도를 도출하지 못하면 협상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연도를 확정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한국군의 핵심 능력이 갖춰지는 시기로 2020년대 중반을 거론했고 미국 측도 이에 공감했다고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방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어떤 네. 조건을 말하는 겁니까?
네, 전작권 전환에 관한 미한 두 나라의 공동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세 가지 조건에 기초해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 조성되고 다음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 두 나라의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이 구비되고 미국의 지속적 지원이 가능한 때 그리고 세 번째로 국지 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이 갖춰졌을 때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네. 또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이 말한 킬체인,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가지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그리고 이동식 미사일 탑재 차량 등을 탐지하고 타격 무기를 선정해 타격하는 체계를 말하고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는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또 이번 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어떤 네. 내용인지 정리해 주시죠.
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핵과 생화학 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와 방어, 교란과 파괴를 위한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의 개념과 원칙을 정립했습니다. 이 작전 계획은 지난해 10월 제45차 안보협의회에서 합의된 맞춤형 억제 전략을 근간으로 수립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것은 전시와 평시에 북한이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단계까지를 상정한 단계별 전략으로 올해 키리졸브 연습 때 처음 적용됐습니다. 이 작전 계획에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상황이 단계별로 부여되고 이를 탐지하고 억제, 타격할 수 있는 자산 목록이 구체적으로 명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서상의 맞춤형 억제 전략이 작전 계획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수준이 고도화된 것으로 미한 양국군 당국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미국과 한국 안보협의회에서는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계획을 약간 수정해서 일부 주한미군이 현재 위치에 잔류하게 됐는데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용산기지 이전 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서울 도심의 미군기지와 미 이사단은 오는 2016년까지 모두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미한 연합사령부와 미 이사단 210 화력여단은 현재 위치인 용산기지와 동두천에 각각 당분간 남게 됐습니다. 전작권을 행사하는 미군 사성장군인 연합사령관은 전시에 미한 양국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합의한 지침과 지시를 받아서 미한 연합군의 작전을 통제하기 때문에 연합사령부가 지금처럼 한국군 수뇌부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며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또 210 화력여단의 한강 이북 잔류에 대해 화력전은 전쟁 초기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미한 연합군의 화력전 수행 능력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미한 두 나라가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연장 로켓과 신형 다연장 로켓 발사기 등으로 무장한 210 화력여단은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하면 북한군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진지 등을 무력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기로 합의한 미국과 한국의 연례 안보협의회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유엔의 움직임입니다. 지난 22일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누가 주최를 했나요?
네, 이번 토론회는 호주와 보츠와나, 파나마 등 3개국 유엔 대표부와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 그리고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리고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 문제가 거론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의 발언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죠. COI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를 멈출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같은 권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을 개인적으로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COI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김 제1위원장 자신이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는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직접 경험한 탈북자의 증언이 나와서 이 북한이 정치범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북한 당국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네,
북한으로서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북창관리소 출신인 김영순 씨와 요덕수용소 출신의 정광일 북한정치범수용소 피해자가족협회 대표는 자신들이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에 정치범수용소가 없다는 북한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정광일 대표는 실제로 자신이 살아온 함경남도 요덕군에 있는 서림촌 구역은 무슨 곳이냐면서 북한 당국은 정치범 수용소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북한이 떳떳하다면 서림촌 구역을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토론회에서는 북한 대표단도 참석을 해서 나름대로 네. 자신들의 주장을 폈는데요. 북한 대표단의 주장은 뭡니까?
네, 북한 대표단은 커비 전 위원장에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항의성 질문을 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의 답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북한 대표단은 또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북한에는 COI 보고서에 언급된 것 같은 인권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유엔 총회가 곧 북한 인권 문제를 상정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이 다음 달 유엔 총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 결의안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28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부터 활동보고서를 제출받고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번 보고에서 북한의 인권침해가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유엔이 이런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등 국제사법기구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억류됐었던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씨가 석방돼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파울 씨의 석방은 그러니까 얼마 만인 거죠?
네, 6개월 만이었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6시 반, 아직 어둠이 채 그치지 않은 시각에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공군기지에 군용기가 착륙했습니다. 곧이어 북한에 6개월간 억류됐던 제프리 파울 씨가 양손에 짐을 들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파울 씨의 세 자녀가 먼저 아버지에게 달래가 포옹을 했고 아내도 곧 합류했습니다. AP통신은 파울 씨의 가족이 눈물의 재회를 했으며 파울 씨는 고국에 돌아와 행복하고 흥분된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파울 씨의 석방 소식은 미국에서 먼저 발표됐습니다.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미 국무부는 파울 씨의 미국 도착에 하루 앞선 지난 21일 미국 시민 제프리 파울 씨가 북한에서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머리 하프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제프리 파울 씨가 석방돼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의 파울 씨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렇지만 아직 남아있는 케네스 베시와 매튜 밀러 씨의 석방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어서 북한 당국이 파울 씨의 석방 조건으로 미국 정부에 파울 씨를 태우고 갈 군용기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 북한에는 미국 시민 두 명이 억류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파울 씨가 석방됨에 따라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은 두 명으로 줄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4일 재판을 열어서 6개월째 억류해온 미국인 관광객 24살 매튜 토드 밀러 씨에게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11월 방북했다가 억류된 46살 케네스 대시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파울 씨의 석방은 미북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요. 북한이 미국인 파울 씨를 전격적으로 석방했지만 당장 미국과 북한 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 두 명이 여전히 북한에 억류돼 있는 데다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도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조셉 디티란이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전 소장 같은 이는 북한이 이달 초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일행을 한국에 보내서 고위급 대화를 가진 데 멈추지 않고 미국에도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들은 대부분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당장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해까지 미 국무부에서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를 지내면서 대북 제재를 담당했던 로버트 아인혼 씨 같은 이는 미국 정부가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케네스 베시와 매튜 토드 밀러 씨의 석방을 위해서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미북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예단하기 이르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또 세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북한이 고위급 미국 인사에 방북이 없었는데도 전격적으로 파울 씨를 석방했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큰 변화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아직까지 억류되어 있는 나머지 두 명의 미국인 역시 북한이 처음부터 억류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세모 씨는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연일 북한의 비핵화 의무를 상기시키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북한이 억류 미국인 한 명을 석방한 것은 다행이지만 핵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파울 씨 석방이 미국과 북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이 있지만 북한의 핵개발 노력과 열망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는 변한 게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이 여전히 2005년 6차 회담에 9.19 공동성명 등 국제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나 신호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이 문제가 대화 재개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머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도 하루 전에 미국이 나머지 억류 미국인 두 명을 귀환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비핵화 문제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박병용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임재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진 속에 담긴 추억 함께 듣겠습니다.
나의 기억 속에 남겨진 그대 모습 이젠 정말이 잊어야만 해. 흘러만 가는 시간처럼 그대 그리움이 안타까운 마음만 주네. 소리 없는 슬픔만 나의 마음에 쌓이고 희미해진 불빛 속에 떠나버린 그대여. 내 사랑 나의 사랑 어둠이 다가오네. 눈 감으면 그대가 내 곁에 있는데 멀리 떠나갔지만 그대만을 사랑해. 사진 속에 담긴 추억들도 이젠 잊어야만 해.
Great feeling. I mean, I've had a lot of faith in my coaching staff. I've been with them for 8 years, and you know, they've done a lot of hard work, and every year seems to be getting stronger and stronger. But I missed the qualification.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올림픽 영웅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범죄자로 추락한 의족 육상 선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입니다. 피스토리우스는 선천적인 장애로 생후 11개월 만에 양다리를 무릎 아래로 절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의족을 달고 뛰는 육상 선수가 됐습니다. 특히 일반 의족이 아니라 탄소 섬유 재질의 판스프링 모양 의족을 달고 뛰면서 블레이드 러너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일반 선수를 능가하는 기록을 내면서 체육계를 놀라게 했고 결국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조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위해 달리는 영광과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피스토리우스의 화려한 삶은 지난해 2월 14일 발생한 사건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모델 출신 여자친구 리바 스틴캄프가 피스토리우스의 집에서 피스토리우스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입니다. 연인들을 위한 날이라는 발렌타인데이에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남아공 검찰은 피스토리우스가 여자친구와 싸운 뒤 고의로 살해했다며 기소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화장실 문 뒤에 침입자가 있는 줄 알고 총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아공 법원은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장애를 이유로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자에게나 평범한 사람에게나 유명한 사람에게나 법은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올림픽 영웅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범죄자로 추락한 남아공 의족 육상 선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 회의가 나흘간 열렸죠?
그렇습니다.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 회의. 줄여서 4중 전회 이렇게 부르죠. 아주 중요한 정치 행사인데요.
네.
회의에는 시진핑 국가주석 등 7명의 상무위원을 비롯해서 이 당 중앙위원 200명, 또 중앙 후보위원 170명 이렇게 이 공산당 핵심 수뇌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 징시 호텔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흘간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회의의 주제가 뭐였나요?
회의의 주제는 의법 치국. 법에 의한 국가통치였습니다. 제가 이번 회의가 4중전회, 4차 전체회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앞서 열린 세 차례 회의에서는 당 건설과 주요 인사, 또 경제 문제 이런 것들에 집중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사법체제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요. 이번 사중전회의 주요 의제는 사법체제 개혁과 당내 기율 검사체계 개혁, 이 부패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중국 지도부가 나흘간의 회의를 마치면서 지난 23일이었는데요. 공보를 통해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완전하게 하고 헌법의 실행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 법에 따른 행정을 심도 있게 추진해서 법치정부 건설을 가속화하겠다. 이것이 이제 공보의 내용이었고요.
네.
또 이를 위한 결정들 통과시켰다면서 그 결과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 결정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 이 네 가지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 과학적이고 현실에 맞는 입법. 둘째, 엄격한 법의 집행. 셋째, 공정한 사법제도. 넷째, 모든 인민의 법 준수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치 사업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기로 했고요. 또 법에 의한 국가 통치를 위해서 당의 지도를 강화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중전회에서 사법기관들의 독립에 관한 조치도 관심이 있었는데요.
네.
구체적인 결정사안이 있습니까?
네, 그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있는데요.
네.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사법행위에 관여는 하지만 하나의 사건에 간섭은 하지 못하도록 했고
네.
그럴 경우에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사법종사자의 권한을 보장해 나가기로 했고 이게 말씀하신 사법독립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죠.
네.
이 밖에 사법당국의 재판권과 집행권을 분리하는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또 최고인민법원의 순회법정을 설립하고 더 나아가서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법원, 검찰원을 설립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네,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 홍콩 시위 사태 관련인데요. 이에 관한 언급은 없었나요?
있습니다. 이 공보에서 일국 양제를 법에 의해 보장함으로써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보장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번 사중전회 중에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에 대한 처리 방안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사실 사중전회 중에는 예상과 달리 언급이 없었습니다. 공보에도 네. 언급한 바가 없고요. 다만 장재민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 등 이미 부패 혐의로 공직에서 해임된 고위급 당직자 6명의 당적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네.
이들 중에 3명이 당 중앙위원이었는데 마젠탄 국가통계국장 등을 비롯해서 3명의 새 후임이 임명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공산당 당 중앙위원은 전국에 200명.
네.
그야말로 공산당의 핵심 지도부죠.
네, 계속해서 홍콩 시위 사태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홍콩 시위대와 정부 대표 간의 첫 공식 대화가 열렸죠?
네, 지난 21일이었습니다. 사실 대화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죠.
네.
오래 신경전 끝에 마련된 대화였는데 학생 대표들은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정부에 전달을 했고 전국 대표들도 장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화 장면은 학생들의 요구대로 시위대가 모여있는 장소에도 중계가 됐습니다. 아직
네.
시위 규모는 줄었지만 시위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위대는 이제 마침내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화 탁자에 마주 앉았다는데 고무된 분위기도 있었고
네.
또 정부의 입장이 시원치 않다. 원칙에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또 이 중국 관영 CCTV도 대화를 보도했는데 학생들의 발언 장면을 빼고 정부 대표들의 발언만 이제 전하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위대와 정부 측 대표들이 각각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시위대와 이제 정부와의 대화에서 시위대 대표로는 이제 학생 대표인 알렉스 차오라는 이 학생협회 회장이 발언을 했는데요.
네.
정부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정 또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홍콩 정부의 태도에 따라서 시위를 종료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밝히고 있었고요.
네, 그렇다면 정부 측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예, 홍콩 정부를 대표해서는 캐리 람 정무사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예, 총리격인데요.
네.
람 사장은 학생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분명하게 들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이상이 아무리 높더라도 법적이고 적절하며 이성적인 방법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어서 시위대의 해산을 촉구하면서 네 가지 제안을 했는데
네.
시위대는 또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시위를 해산할지 아니면 정부 제안을 거부하고 시위를 계속 이어갈지 시위 참가자들의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죠.
네, 그러면 그 정부의 제안은 뭡니까?
사실 이제 정부의 제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위의 배경을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홍콩에서는 그동안에 행정장관 선거를 하긴 했지만 간접선거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오는 2017년 행정장관 선거는 직선제, 즉 이제 시민들이 직접 투표로 행정장관을 뽑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후보 자격입니다. 지난 8월에 중국 전인대에서 결정을 한 내용이 있는데 이 홍콩의 행정장관으로 입후보를 하려면 후보 지명위원회에서 과반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런 후보만 출마할 수 있다는 결정입니다.
네.
이 후보 지명위원회가 당연히 이제 친중국 성향의 위원회가 될 것으로 네. 예상을 한다면 결국은 중국에 반대하는 성향의 후보는 사전에 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학생과 시민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건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어떤 제안을 내놨느냐. 일단 시위대에 2017년 완전 직선제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가지 제안의 첫 번째 항이 뭐냐면
네.
전인대 결정 안에서 후보 지명위원회 선정 절차 방법을 논의하자. 즉 전인대 결정은 존중하면서 단 친중 성향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 위원회의 선정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것이죠.
네.
하지만 나머지 제안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정치 개혁을 해나가자는 시위대의 요구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2017년 행정장관 선거 이후에
네.
그 이후에 이제 홍콩 현실에 맞는 정치 개혁안을 만드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토론체를 마련하자. 이제 시민들의 참여를 좀 더 유도하겠다는 것이죠.
네.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 무엇보다 이제 가장 이제 현실적이고 이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건 지난 두 달간의 홍콩 민심을 담은 보고서를 중국 중앙정부에 제출하겠다.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네. 만약 이번에 시위대가 해산한다고 해도 지금 말을 들어보면 갈등의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2017년 행정장관 선거에서 전인대 결정은
네.
그대로 존중을 해야 된다. 또 나머지도 뭐 정치 개혁을 위한 계획을 마련한다든가 시민 참여를
네.
유도하겠다는 거지만 뭐 뚜렷한 것이 없죠. 그래서
네.
앞으로도 만약에 이 시위는 끝나더라도 정부가 약속한 개혁안이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개혁안이 나오지 않다거나 그렇다면 뭐 또다시
네.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 중국에서 열린 공산당 지도부 회의와 홍콩 민주화 시위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에볼라 사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뉴욕에서도 에볼라 감염 환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에 살면서
네.
최근에 아프리카 기니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온 의사가 에볼라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니는 이제 에볼라가 발병한 세 나라 중에 하나죠.
네.
특히 이제 더욱 심각한 거는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도시, 또 굉장히
네.
국제적인 도시기도 하죠, 뉴욕이.
네, 인구 800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900만까지라고
네.
보기도 합니다. 뭐 불체자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도시에서 에볼라 환자가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인들의 우려가 높고 또 보건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그럼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 아프리카에서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에볼라에 걸린 의사의 이름은 크레이그 스펜서입니다. 뭐 사진도 다 이제 인터넷에 공개가 됐죠.
네.
유명한 의료봉사단체죠.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의 의사고 의대 교수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단체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발병국인 기니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왔는데
네.
스펜서가 지난 17일에 뉴욕 JFK 공항을 통해서 미국으로 돌아왔 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는 에볼라 증상이 없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3일이었죠. 체온이 섭씨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이 고열 증상. 이 고열이 에볼라의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병원을 곧바로 찾았는데 검사 결과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온 후에 병원에서 격리되기 전까지 그 일주일간은 아무런 제한 없이 일상적인 활동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도 제한 없이 갔는데요. 특히 더 이제 시민들의 우려가 높은 것은 스펜서가 23일에 제가 이제 병원에 갔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런데 21일부터 사실은 피로감, 무기력감 이런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열은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열이 나지 않으니까 이후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에도 갔고 식당에도 갔고 또 더욱이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왕래를 하는 지하철도 탔고
네.
택시를 타고 볼링장에 가서 볼링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3일에 이틀 후에 열이 나서 병원을 찾은 건데 열은 나지 않았지만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 후에도 많은 수의 사람들과 직간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지하철에서 기침을 했을 수도 있고 볼링장에서 땀을 흘렸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뉴욕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크레이그 스펜서 의사가 많은 곳을 다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추적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에볼라가 뉴욕 같은 국제적인 대도시에서 번진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보건당국은요. 에볼라가 전염됐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민들이 두려움 때문에 동요하지 말 것을 오히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스펜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로감은 느꼈는데 아직 열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에볼라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 설사 에볼라 증상이 있는 사람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는 전염되지 네. 않는다는 것이죠. 네. 에볼라는 이제 뭐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증상이 있는 환자 혹은 에볼라로 사망한 사람의 네. 체액과 직접 접촉한 경우에만 이제 전염되는 것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에볼라는 그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조금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거 아니었었나요?
이제 보건 이제 관계자들은 잠복기는 있지만 네. 뭐 다른 감기 이런 것과 달리 에볼라는 증상이 발현되지 않으면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네.
안심해도 된다는 건데 빌 더블라디오 뉴욕시장도 뭐 23일, 24일 연일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뉴욕 시민들에게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안심해도 된다. 그리고 문제가 된 스펜서 의사는 잘 지금 격리가 돼서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언론과 인터뷰한 뉴욕 시민들 중에 상당수는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보건당국의 에볼라 사전 대응 지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에볼라 발병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설사 네. 당장은 증상이 없더라도 잠복기 21일로 알려져 있죠.
네.
이 잠복기 동안은 이 공공장소에는 가지 못하도록 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에볼라의 대응 이 방역 대책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격리된 사람은 스펜서 의사 한 명뿐인가요?
일단 이제 뉴욕에서는 세 사람이 지금 추가로 격리가 됐는데 스펜서와 직접적인 접촉을 했던 약혼녀 그리고 친한 친구 두 명입니다. 약혼녀는 스펜서가 돌아온 후에 거의 한 집에 살았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이제 사실 스펜서와 이 세 사람 말고도 지금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스펜서는 미국에서 에볼라 감염이 확인된 네 번째 환자입니다.
네.
지난달에 라이베리아에서 미국의 애인과 가족들을 방문하러 왔던 남성이 에볼라 감염이 확인된 후에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요. 또 같은 병원에서 이 남성을 치료했던 미국인 간호사 두 명도 에볼라에 감염돼서 각각 격리 치료를 받으면서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다행히 간호사 한 명은 지난 24일에 에볼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고 직접 기자회견도 할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었고 나머지 간호사도 안정적인 상태라고 하니까 사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 사망한 사람은 라이베리아 남성이 유일합니다.
네,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에볼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북한에서도 이 외국인 관광객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지난주에 그런 보도가 있었죠.
네, 이런 가운데 국제보건기구들은 서아프리카에서의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각국이 자국에서의 에볼라 방역에 너무 신경을 쏟으면서 실제 에볼라의 근원지는 서아프리카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지난주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에볼라의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에볼라 발병국인 기니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의 추가 감염을 막는 것이다. 또 그러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 세 나라에 더욱더 집중돼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WHO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번 에볼라 사태로 4,800명이 지금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치사율이 50%가 넘죠.
네.
그리고 이제 WHO 외에 이제 국제 적십자도 지난주에 에볼라 관련 발표를 했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앞으로 넉 달에서 여섯 달 안에 에볼라 퇴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역시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감염 확산을 막는데 더욱더 국제적인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에서 네 번째 에볼라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괴한의 총격으로 군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 살펴주시죠.
네, 사실은 이제 캐나다는 그동안에 테러나 이런 공격이 거의 없었고
네.
그래서 더욱더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요. 이 캐나다 수도 오타와의 전쟁 기념관과 이제 의회 같은 것이 모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괴한이 갑자기 총을 쏴서 군인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고, 캐나다 총리는 당시 이번 사건을 즉각 테러 행위로 규정을 했었고요. 미국도 테러 대비 태세 등을 강화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네, 이제 총격 사건은 지난 22일에 이제 수도 오타와 한복판에서 이제 오전 10시 직전에 이제 발생을 했는데, 가장 먼저 총격이 일어난 곳은 캐나다 전쟁 기념탑이 있는 곳입니다. 괴한이 네. 전쟁 기념탑에 다가가서 다짜고짜 지키던 경비병 두 명이 있었는데 군인들이죠. 네. 이들에게 총을 쏴서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에게 부상을 입힙니다. 이게 목격자들의 증언을 보면 마치 이제 이 살해를 한 다음에 손을 들고 무슨 구호를 외치는 듯한 네. 그런 이 모양도 취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네. 이 다음에 이제 차를 빼앗아 타고요. 의회가 불과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의회로 이동을 해서 의회 건물에 들이닥치는데 총을 발사하면서 경찰 등과 대치를 하다가 결국 의회 경위의 총에 맞아서 이 괴한이 사살당하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네, 범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캐나다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32살인 캐나다 국적의 마이클 제하프 비보란 사람으로 밝혀졌는데 원래 이름은 마이클 조세프 홀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슬람으로 개정하면서 이름을 바꿨다고 하고요. 특히 비보는 이미 캐나다 정보당국에 의해서 위험인물로 지정이 된 상태였는데 마약 소지 강도 같은 전과도 있었고요.
네.
최근에 과거에 방문한 적이 있는 리비아를 다시 방문하려고 했지만 이 위험인물에 대한 여행 제한 때문에 가지는 못했고 이모나 이런 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비보도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져서 그 말씀하신 대로 리비아를 가려고 했으나 방문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런 사건을 저지르게 된 건가요?
뭐 그런 관측이 많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요.
네.
캐나다 당국은 일단 다음 날 비보의 범행이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는 밝혔지만 동기가 뭔지 다른 급진주의 세력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뭐 공범은 없더라도 다른 동조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요.
네.
한편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이번 사건을 말씀드린 대로 테러 행위로 규정을 했고요. 캐나다는 어떠한 테러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번 사건으로 캐나다가 결코 테러 공격에서 자유로운 곳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고 테러에 대응한 노력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캐나다 수도 오타와 한복판에서 그것도 이 의회 건물 주변에서 총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말 큰 혼란이 일어났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고요. 특히 범행 당시에 의회 회의실에서는 스티븐 하퍼 총리와 일부 장관들 또 네. 주요 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격자들의 증언 또 이제 나중에 공개된 화면들을 보면은 이 검은 옷에다가 얼굴은 뭐 두건으로 반쯤 가리고 소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대 30발에 가까운 이제 총소리를 들었을 때 네. 총탄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비보가 의사당의 회의실까지 난입해서 총을 쐈다면 네. 캐나다 총리를 비롯해서 의원들 또 장관들까지 총에 맞는 아주 대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네.
하지만 이제 의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 경위가 총으로 의사당 회의에 진압하기 전에
네.
이 비보를 사살하면서 상황은 종료가 됐죠.
네, 이 범인을 사살한 경위 정말 그 사람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당시에 의회 의사당 주변에 많은 경찰들 또 뭐 저격수 이런 사람들 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이 괴한을 살해한 사람은 결국은 이제 케빈 피커스라는 58살의 의회 경위인데
네.
의회 경위가 평소에는 의전 행사를 돕는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사진도 일반 경찰 복장이 아니라 커다란 이제 의전용 모자와 네. 망토까지 두르고 또 의전용 금색 봉, 홀이라고 네. 하죠. 이 봉까지 들고 있는 사진들이 더 많습니다. 또 이제 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네.
각국 정상들이 갔을 때 옆에서 이제 의전상 이 정상들을 안내하는 그런 사진도 꽤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문록에 사인하는 그런 장면 사진.
네, 옆에서 네. 이제 사인하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사진도 공개가
네,
됐었고.
네,
하지만
맞아요.
이 사람이 의전 말고도 의회 내 경찰서장 같은 그런 임무를 맡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권총을 휴대하고 있었고 의회 회장 밖에서 사건 당일날 비보를 사살을 한 것이죠.
네.
당시 의회에 있었던 캐나다 법무장관은요. 인터넷에 이 피커스 경위가 비보를 사살한 사실을 알리면서 많은 의원들의 목숨을 구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고요. 다음 날인 24일에도 회기를 시작하면서 평소대로 이제 피커스 경위가 의전을 이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전을 할 때
네.
의원들이 전원 이제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기도 했는데
네, 생명의 은인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 피커스 경위는 사실은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심정을 밝혔는데
네.
어쨌든 간에 범인이긴 하지만 한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언급을 했고 하지만
네.
더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더 큰 희생이 발생할 뻔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통화를 했고요. 이번 총격은 매우 끔찍한 사건이라면서 미국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했죠. 또 미국은 총격 발생 직후에 이제 테러 대비 태세를 더 강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건 당시 오타와의 미국 대사관을 폐쇄하기도 했고 또 이 캐나다 오타와의 전쟁 기념탑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설인 이 워싱턴 인근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의 경계도 강화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직 확인된 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이 만약에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관련된 테러 행위라면 왜 캐나다를 노렸을까요?
캐나다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겨냥한 국제연합 작전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비롯해서 테러 세력들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연합군의 공습이 시작된 후에 공개적으로 보복을 다짐했죠. 미국인과 영국인 인질을 참수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고 또 서방 등 외국의 추종자들에게도 군인들을 살해하라 이런 메시지를 인터넷으로 전파하기도 했는데 캐나다에서는 이틀 전에도 이슬람으로 개종한 25살 남성이 자동차로 군인을 치워서 살해한 후에 달아나다가 경찰에 사살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범행을 저지른 남성도 시리아에 가서 ISIL에 가담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인터넷에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더욱더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네.
미국에서는 이런 이제 단독, 자생적으로 발생한 단독 테러범에 의한 이런 테러범죄를
네.
로운 울프,
외로운
늑대의 범죄 이렇게 네. 말을 하죠. 이런 범죄들은 물론 이제 조직적인 단체가 하는 것보다는 규모는 적겠지만 미리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이번에 총격이 발생한 후에 미국의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그런 조직적인 테러 세력도 테러 세력이지만 이렇게 자생적으로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독자적인 테러범에 의한 범행을 막기 위한
네.
그런 노력이 더 많이 강구돼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근성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